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시간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다리를 떠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칭찬을 하십니까? 아니면 타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다리를 한 대 탁 치면서 복 나간다고 네 한마디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상당히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많이 맞고 어머니에게도 많이 맞고 복 나간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인데 왜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할까? 어렸을 때부터 늘 그게 불만이어서 엄마 아빠의 그 다리 떨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꾸준히 다리를 떨었는데 공부할 때 다리를 떨면 아주 집중이 잘 됩니다. 네. 하도 우리나라에서 다리를 떨지 말라고 하니까 이 박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다리를 떨면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피가 잘 통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 하지정맥류라는 병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중력이 향상되고 마지막으로 다리가 이뻐진다고 합니다. 다리를 떨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다리를 떠는 것을 아주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일본 정도하고 우리나라 정도만 그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리가 떨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은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결혼을 앞둔 부부가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이 예비 신랑이 막 다리를 떤다. 그러면 만약에 성도님들이 신부의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지금 저 신랑 다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구나. 이뻐지기 위해서 열심히 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혀를 이렇게 쯧쯧 차면서 안 좋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상황을 대하는 그 자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 아기 정말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지나가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웃으면서 바라봅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그 아기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 모습이, 내 자세가 그런 자세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맛있는 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많이 먹게 됩니다. 맛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이걸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거죠. 싫어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먹겠죠.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뭐 감기랑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모습이 자세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 모습이, 그 자세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과 자세를 보면 아, 그 사람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변질된 복음을 분별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과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다른 복음들이 교란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나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 내가 믿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처럼 변질된 모습의 복음은 마치 진짜 복음처럼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렇게 했어 라는 등의 잘 포장된 모습으로 변질된 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핸드폰 번호가 020으로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핸드폰 번호는 다 010인데 이 010으로 할 수 있는 이 조합의 숫자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020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중에 아직 011을 사용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는 011, 016, 뭐 이런 거 019 썼는데 010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곧 020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2020년입니다. 네. 최근에 100년, 그러니까 192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이 100년이 지난 0년부터 1900년까지의 변화보다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190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최근 100년이 훨씬 많이 변한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을 어렸을 때랑 비교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핸드폰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까? 언제 저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 에어컨, 인터넷, 해외여행. 전 아직 해외여행을 못 가봤는데 요즘은 너무나 쉽게 가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사고가 적게 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이 변화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제성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200년, 300년 걸릴 것이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변화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만큼 훨씬 더 빠른 변화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유럽의 미국의 교회들이 500년, 1000년 걸리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100년 만에 성장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불과 100년 전에는 이 한국 땅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저 한국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말렸습니다. 한국에 가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향토병에 걸려서 죽고 너무나 미개한 민족이 사는 곳이다 라고 왜 중국 안 가고 왜 다른 나라 안 가고 한국 가냐라고 했던 게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이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 많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연하게도 이 수많은 변질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할례같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정말 기업 같은 저희 신학교에서는 농담 삼아서 주식회사라고 부르는데 정말 너무나도 큰 교회 같은 모습으로 또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이해해주고 세상에 양보해주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수많은 이단들로 변질된 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서 변질된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 진리를 포기하고 좀 양보하고 조금 변한 복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 변질된 복음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복음을 아는 것은 물론,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물론 그것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의로운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외에 진리 외에 다른 변질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우리는 당연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의로운 분노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더욱 강하게 표현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의로운 분노를 우리 모두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책임감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욱 힘써서, 힘을 내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매주 반복되는 그러한 예배, 늘 언제나 나에게 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화면에 안 나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절대 변질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신천지에서 2020년을 맞아서 평소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계획으로 대대적으로 선교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등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그 14만 4천 등 안에 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도해서 내가 14만 4천 등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신천지는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변질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길거리에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울산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그런 곳에 갈 때마다 항상 있습니다. 이단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있습니다.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거짓된 복음을 전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요.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인지 이러한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설문조사를 하고 성격 검사를 해줍니다. 진로적성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연락처를 적게 하죠. 그러면 그 연락처로 계속 연락을 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유학도 보내준다고 꼬시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꼬시기도 하고요.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변질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러한 이단이 아니니까, 나는 신천지가 아니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마저, 우리 교회마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로 들어와서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던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반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과 그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믿다가, 원래는 올바른 믿음을 믿다가 나중에는 변질된 복음을 듣고 그 잘못된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진리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 변질된 말씀인지 우리는 늘 우리를 의심하고 말씀 앞에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도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나, 나아가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 가정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나, 내가 전하고 내가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었나? 내가 그대로 행동하고 내가 그대로 말하였는가? 아니면 변질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힘들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릅니다. 답답하다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접하고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바꾸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을 위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사람을 위한 복음이 정답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삶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중에 그 김영필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3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생활비를 보태주기는커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에게 아직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집사님의 친구들은 자식들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그 35살 된 아들은 잘 찾아뵙지도 못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네, 저입니다. 네, 김영필 집사님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은 제가 신학하는데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시골에 멀리 귀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라도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축하해주고 사람들을 축하해주어야 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사연이 있는데 한 청년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물어보고 집사님들이 물어보는데 나는 계속 대학을 떨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축하해주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축하해주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을 축하해주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 당연히 축하해줘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축하해줘야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더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러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학업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복음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잘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일주일에 6일씩 보내고 학원은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그럼 그 학업보다 훨씬 중요한 복음은 말씀은 일주일에 얼마나 아이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시 학교 숙제 안 하고 학원 숙제 안 하고 성경을 더 읽는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이고 잘하네 말씀 읽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더 자랑하고 축하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올바른 자세로 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진리를,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오늘은 피곤한데 하루 쉴까? 다음 주에도 또 예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예배가 있을 건데 이번 주 한 주 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온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까? 오늘은 우리 찬양팀이 어떠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까? 오늘은 기도회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할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떤 위로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회를 30분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면, 그리고 한 가지 제목으로 5분, 10분 하면 우리가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더 힘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은 그렇게 쉽게 쉬지 않고 그렇게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이 정도면 열심히 했어, 이제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이 사탄의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듭니다. 나 한 20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10분은 작게 작게 해도 괜찮겠지. 아, 이번은 목사님이 좀 기도를 길게 하는 것 같아. 나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뒤에는 덜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아. 이러한 자세는 말씀이 말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어떠한 힘듦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변질된 복음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예배를 올바르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을, 예배를,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말씀의 기쁨을 깨달아 변질된 복음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더 나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복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